아멘. 예, 수요일 새벽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넣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으신 이 말씀도 빌라도가 등장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허락해 주는 장면, 정말 유명한 장면인데요. 사실 저도 어릴 때 그걸 읽을 때마다 약간 좀 이상했던 게, 어린 마음에 생각해도 바라바가 훨씬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속속들이 생각해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죽일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왜 이렇게 됐을까? 자, 14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말하죠.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한 자라여 데리고 왔다. 미혹하는 게 죄가 될 수가 있을까? 또 그리고 밑에 읽어보면 19절에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훨씬 나쁜 놈인데, 실제로 그 죄를 저질러서 잡혀 도는 자인데 예수님은 미혹하는 죄, 미혹의 죄로 누굴 죽인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야, 안 맞아요. 왜 이렇게 할까? 근데 이게 14절에 나오는 이 미혹하는 자라는 번역을 미혹이로 번역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순례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러 온 자들이 이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미혹이란 말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반란 선동자입니다. 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미혹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9절에 바라바도 밀란과 살인도 이것도 마찬가지 반란인 겁니다. 반란인데다가 예수님도 지금 반란이라고, 반란, 폭력, 혁명, 성돈, 선동이라고 똑같은 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는 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실제적으로 이제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반란 선동자라고 고발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명을 붙인다는 이야기는 이미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바라바는 똑같이 반란을 선동했는데 실제적인 행동을 했고 예수님은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바라바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한계 없는 거예요. 뭐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로마 세계가 아닌 다른 왕 나라를 말하는 거니까 충분히 좀 발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라바와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말한 게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정확한 상황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는 거죠.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신문에 보니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고발하는 일, 반란 선동자라고 고발했는데 아무런 게 없더라. 그래서 15절 도로 보내었도다. 죽일 일이 없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경고하고 내보내겠다는 것이죠.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앞에 보면 그 예수님을 잡을 때 백성을 두려워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랬죠. 그 말이 뭐냐면 워낙 유월절이란 절기 앞뒤로 해서 워낙 밀란과 반란과 이렇게 충돌이 너무 잦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유월절 전후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잡고 되던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밀란, 살인, 반란, 폭력, 막 이게 충돌, 이거는 정말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잡힌 것, 별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 일이 하도 많이 겪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바라바처럼 실제로 행동해서 폭력을 행하거나 체포되지는 않지만 여기 나오는 그들, 18절의 무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바라바의 동지요, 동조자들인 겁니다. 이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로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세금의 문제, 그리고 또 신앙은 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나도 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폭력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 바라바는 자기들의 동지요 동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처럼 자신들도 풀려나길 바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풀려나길 바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들의 행동을 오르니까 자신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려나길 바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건가요? 미혹하는 죄? 아니면 바라바와 사실 똑같은 죄로 지금 반란 선동자로 만일 고소를 당했다면 동조해야 되잖아요. 아니 바라바는 폭력을 직접 행해서 현행범으로 잡혔고 예수님도 비슷한 죄로 그냥 폭력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반란 선동자로 지금 고발을 했어요. 물론 바나바는 로마가 가둔 것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죽여야 하나요? 자, 여기가 우리가 보통 짚고 넘어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그 신앙의 실패. 신앙의 실패입니다. 지금껏 아무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해도 계속 실패했거든요. 정치, 경제, 신앙의 실패. 이 상황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심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심죄. 여러분 개심하다는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냥 그 아, 참 저 봐라 하는 거 봐. 진짜 괘씸하네. 이렇게 말을 막 씁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개심죄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절에 어긋난 짓을 하여서 분하고 밉살스럽다는 뜻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말들은 후배가 아랫사람이 내게 예전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거 봐라, 괘씸한데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신의의 어긋난 짓을 당했을 때에 분하고 밉살스럽다 해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당한 거야. 다른 사람은 그 신의의 어긋난 짓을 당하지 않으면 괘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었고 기대했는데 그게 나에게 충격을 주고 내 마음에 실망을 줘서 그러면 괘씸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상황이 괘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인 줄로 기대했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왔는데 뭐야?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고 싶었는데 아니면 믿었는데 사실은 자기들을 실망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들은 단순하게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하고 동원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들어오고, 그러나 여기 나오는 그들이라는 이 사람들, 무리들은 조금 더 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끝이고, 이번에도 우리를 속여? 이번에도 제대로 못해? 이번에도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괘씸죄입니다. 이게 아니면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도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일이 딱 벌어져야 되는데 안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즉 바라바가 왜 풀려나야 되느냐. 바라바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바 같은 방법으로 이걸 뒤집는 그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죄가 괘씸죄라고요. 법적으로는 안 걸려. 근데 기분 나빠.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지가 날 무시해. 우리를 무시해. 내가 널 믿었는데 내 뒤통수를 때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 세 번이나 말했습니다. 죽일 죄가 없어. 그런데도 끝까지 재촉하여, 또 23절에 나오죠.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다. 다시 한번 25절에 말합니다. 19절에도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 25절에 또 말합니다.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이 상황은 우리가 결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유월절에 모여들었던 무리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문제에 너무 휘둘려 있는 거예요. 그 상황만 자기 발끝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 내가 느끼는 분, 내가 느끼는 그런 막 부조리한 것에 대한 이런 속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들, 그것만 계속 집중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문제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면,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 메시아를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 보였을 수도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지란 말이 다른 건 다 때려치우고 계속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봐라 그 말이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문제에 어차피 그걸 자기가 겪어내야 되고 그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걸 다 몸으로 부딪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바라바에 동조하고 바라바처럼 행동한 사람들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심죄로 죽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생기는 문제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개심죄의 문제예요. 그 어떤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그것이 좋은 일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심에서 싫은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아랍이 안 따지고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개심죄로 그 아들도 죽여버리고 하나님도 대적합니다. 겉은 멀쩡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오셔서 아주 거룩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개심죄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정말 거울 삼아야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겪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여러 사람들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해봐도 다 일리가 있어. 그런데 뭔가 딱 떨어지게 확실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서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아요. 다 똑똑하고 다 나름대로 뭔가 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문제에만 몰입하고 거기에만 휘둘려버리면 주의 뜻은 없어요. 눈을 들어 봐야 되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왜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도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 봐야 되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생각해 봐야 우리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저는 예의를 잘 따지는 사람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예의를 따지고요. 저게 함부로 말하면 기분 나쁘고요. 후배가 말 안 들으면 그거 되게 괘씸해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문제에 휘둘려서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실망했다 이런 문제에 만일 휘둘리면 기도 못합니다. 예배 못합니다. 오로지 그 분노의 감정에만 휘둘려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온 세상을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문제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절대로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고자 외쳤던 이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온 세상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요? 원칙이야 잘 알지. 허황되잖아요. 무슨 다스림이 있냐고. 내가 평생 예수 믿어봤는데 뭐가 달라지냐고. 뭐가 느껴지냐고. 자, 이 문제는 방금 말씀, 요 질문은 주일, 즉 부활주일 설교로 이어질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 깊숙이 한번 건드려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이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니 바라봅니다. 바라볼 눈을 들었는데 뭐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기도는 아주 이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왕권이 느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시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신앙이 왜 어려우냐? 현실적인 문제, 내가 지금 내 발로 딛겨선 여기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딱 그 모양입니다. 딱 그 상황인 거죠. 왕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과 진행되는 모든 건축의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적인 거 다 부족함 없이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이제 스랜빌교회 지봉공사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결산하고 뭐 인건도 보내고 정리하는 중인데요. 다 정리되면 또 말씀을 드리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 주간 셋째 날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 읽은 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처럼, 그 무리처럼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분한 마음이 너무 강하고 실망한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왕으로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참으로 끔찍한 일을 행하였는데, 주님, 우리는 그를 거울 삼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어려움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루를 참으로 경건하게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